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찾으시면 소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시간에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기 원하고 깨닫게 하시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히브리서 5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움직인 노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움직인 노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우리가 그 아벨을 보았고 또 에녹을 보았습니다.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제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성경에 의하면 950살까지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9절에 보면, 95살까지 사람이 살아도 사실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그참 이야깃거리가 뭐 소설로도 수십 권이 나오는 그런 판국에 그것의 10배, 950세까지를 산다면 참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은 거의 10세기에 걸쳐서 산이 노아의 삶을 여기 영어 기준으로 해서 한 문장에 42개의 단어로 딱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묘사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딱 압축하면 노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딱 정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이 노아의 삶을 묘사한 이 문장의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모두 중요하게 여기면서 노아의 믿음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다른 모든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처럼 노아의 경우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By faith, 노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표현들은 당연히 노아의 믿음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냐 하는 걸 설명하고 있겠지요. 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950년 인생 중에서 노아의 믿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시점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받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경고를 받았다고 할 때, 이게 이제 warn이라는 단어인데, warn, warn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휘슬 삐익 부시면서 너 경고, 이런 의미의 그런 경고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너 내가 경고하는데, 너 조심해. 너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가만 안 둬. 뭐 이런 식의 경고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 경고라는 것은 일종의 여기서는 이제 계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일과 관련된 어떠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아, 그건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알려면 이제 창세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로 한번 가보시면, 아, 창세기 이제 5장에, 아, 이제 우리가, 아, 보면,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노아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 성경에 이제 똑같은 이름이 여러 번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제 좀 다른 사람인데 이름만 똑같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도 라멕인데,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제 노아입니다. 그래서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이어진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고 나서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고 초반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 때 죽으니라 뭐 이렇게 쭉 나갈 때 누구를 낳고 나서 그 어떤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인의 경우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아이를 얻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게 있고, 또 가인에게 죽은 그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그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도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노아의 경우에도 노아의 출생과 관련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 28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182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아버지 라멕이 한 이 말이 노아라는 이 이름의 뜻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우리말 한글이 아닙니다. 노아는 히브리어예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우리 발음으로 이렇게 노아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노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뭘 것 같으세요? 이 그 아버지가 한 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뭐 같으세요? 위로. 예. 위로. 아래로 말고 위로. 그렇죠? 여기에. 예. 그래서 이 노아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휴식을 주다, 안정되다, 혹은 위로를 제공한다, 안식을 제공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무드셀라 얘기를 하면서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무드셀라라고 지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무드셀라 부를 때마다 그런 거 아니야? 예,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야. 저쪽에 가서, 너 저쪽에 가서 누구 좀 데려올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의 의미를 따지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 노아의 경우에도, 야, 위로야. 그렇죠? 야, 위로야. 너 장에 가서 저 망치 하나 좀 사올래? 뭐 이런 거잖아요. 위로야. 이렇게 부를 때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그 위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혹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누가 떠오르시죠? 아, 성령님이 떠오르네요. 성령님이 별칭이 컴포터, 위로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노아라는 이 이름이 성령님과 좀 비슷하다. 예,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또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에 관해서 언급했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모든 인간들이 정말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이제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 믿음을 담아서 이제 그 노아 이렇게 지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는 이제 500세 때에 아들들을 낳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 32절에 보니까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노아가 500세 때새 쌍둥이를 낳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문장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 6절, 11장 10절 이런 구절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 그리고 또 이제 9장 24절 이런 구절들과 비교를 해보면, 함은 작은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younger son, 작은 아들로 이제 히브리어 의미에서는 이제 최상급이 돼서 이제 가장 어린 아들 이렇게도 표현되는, 그 어쨌든 함은 작은 아들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로 2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2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성경 구절들 말씀드린 구절들을 보면, 창세기 10장의 21절에 보시면, 10장 21절 이건 한번 보세요. 직접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0장 21절에 보시면,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콤마 그형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형이죠? 국어가 되고 계신가요? 자, 그형 야벳의 동생이라. 셈은 그형 야벳의 동생이라. 누가 형이죠? 야벳이 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벳이라는 그 형의 동생이 셈이다. 그 얘기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 중에,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누가 형으로 알고 있죠? 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이 이제 그 우리 동양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데, 주로 동양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우리 동양이 이제 장자 민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소설도 쓰는 유명한 소설가도, 또 그리스도인 소설가도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형이라고요? 야벳이 형이에요. 그럼 왜 셈을 형으로 알고 있었냐? 개역 성경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개역 성경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셈이 야벳의 형이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개역 성경.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한국어 번역 성경들이 다 그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도 NIV, NASB, RSV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셈이 형인 것으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사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킹제임 성경이 번역된 그 헬라어 히브리어 이제 사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이 번역되는 그 헬라어 히브리어 사본들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사본 중에서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라고 하는 그 사본에 지금 셈이 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그 사본을 더 좋은 것으로 취급하는 모든 학자들에 의해서 셈이 야벳의 형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은 사본들 중에서 굉장히 적은 그 숫자만 차지해요. 나머지 그 다수 사본이라고 불리는 그 사본, 95% 이상의 사본들의 무리에서 번역된 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변개해서 만들어낸 그 사본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소수의 무리,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래서 수도원에 처박혀 있었고 쓰레기통에 불쏘시개로 사용되었던 그 사본들에서 로마 카톨릭 학자들이 그것이 더 좋은 사본이라고 얘기하면서 들춰낸 걸 가지고 만들어낸 그 사본에서 NIV며 RSV며 NASB며 하는 모든 성경들이 번역이 됐고 그 성경을 따라서 한글 개역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잖아요. 야벳이 형이든지 셈이 형이든지. 근데 어떤 성경은 야벳이 형이라고 하고 어떤 성경은 셈이 형이래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두 개가 맞는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그건 엉성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완전한 성경, 정확한 성경에는 야벳이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그 히브리서와 관련해서 노아의 생애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관심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노아의 믿음과 관련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된 거냐면 6장 13절에 기록된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게 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는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제가 표현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 내용이 이겁니다. 모든 육체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두를 다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모든 인간을 내가 다 심판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왜냐하면 땅이 그 모든 인간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게 됐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거다. 이러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노아의 어느 삶의 어느 순간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그야말로 전지구적 멸망에 관한 뉴스인 거예요. 그것도 조만간. 뭐 수천 년 후에가 아니라 수백 년 후에가 아니라 조만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성경에 뭐 얼마나 놀랬다는 표현 그런 건 나오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놀라 자빠질 일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에 지구에 살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한 3, 400명 살았을까요? 노아 근처에 한 5, 600명 살았을까요?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거 인구 계산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학자들, 통계학자들 이런 거 다 계산해요. 아담과 이브 두 사람, 한 쌍의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그 대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이 1656년째인가 그렇잖아요. 그 기간에 인구 증가율을 가장 보수적으로 잡고 낮춰 잡아도 최소한으로 잡아도 인구가 얼마냐? 3천만 명 정도에서 최소한 1억 명은 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어쨌든 수천만 명, 어쩌면은 어떤 사람들은 수경명 이렇게 계산된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노아일까요? 하필이면 왜 노아 한 사람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이제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입니다. 6장으로 같이 가보시죠. 6장에 보시면 거기 9절에 보시니까 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8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도 가서 보시면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십시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냐?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Just man.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Just man. 그 다음에 의로웠어요. Righteous 했습니다. 그러니까 Just와 Righteous라는 말을 같이 노아에게 썼습니다. 노아는 정의로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습니다. 그리고 Perfect 했다 그랬습니다. 그 세대에서 완전했다 그랬어요. Perfect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노아만 선택하셨을까? 노아는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에녹처럼.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노아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의로웠냐? 성경에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의 대표격으로 사용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에스겔서 14장 19, 20절 이런 데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이제 하나님과 매순간 동행하고 있던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게 이제 6장, 아까 우리가 폈던 6장에 이렇게 1절서부터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남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들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있었고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했고 폭력으로 가득 찼고 부패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과 성관계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이 존재들은 욥기에 가서 보면 이것은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세요. 그 다음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요. 그 다음에 아담이 이 누가복음 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욥기 1장 6절, 38장 7절 이런 데 나중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창세기 6장에 이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인 거예요. 이게 경건한 무슨 세세자손 그런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이 결혼하면 거인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개역성경에 거인을 자이언트를 이걸 네피림이라고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적어놔서 이게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놨는데 거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직접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라 불려요. 마치 아담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노아가 살던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온 세상이 카오스인 거예요. 혼돈의 동안인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정상적으로 이 땅에 탄생할 수 없도록 마귀가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생명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종 간의 결합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마도 짐승 간의, 천사와 짐승 간의 결합도 있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옛날에 신화에 뭐 켄타우루스니 해서 반인 반마 뭐 이런 식으로 전설로 이제 신화로 그렇게 이제 인간들에게 이제 계승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까지 두고 보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세대에 지금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때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만드신 것 때문에 슬퍼하셨다, 근심하셨다, 그러면서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는 리셋 버튼을 누르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메시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에 관해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거짓말장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마귀가 지금 그 인간의 모든 씨를 혼잡하게 하면서 유전자를 조작 변형시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일단은 다 거기서 멈추고 다 죽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 지구를 심판하기로 하신 방법은 뭐냐? 여기 보니까 온 땅을 물로 덮어서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것을 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7장 22절에 보니까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던 모든 것이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다는 것은 허파호흡을 하는 모든 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파로 숨쉬는 모든 생물체를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는 제외됐을까요? 아가미 호흡을 하는 것은 제외된 것입니다. 수중생물은 살아남은 거예요. 물로 아무리 많이 덮여도 수중생물, 물고기, 수중생물들은 다 일단 거기는 살아남은 거예요. 다만 누가 죽었냐? 허파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은 것입니다. 새를 포함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이신 그런 이 생명체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다시 번성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좀 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키겠다. 여러분들이 노아예요, 지금. 네. 노아인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비가 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홍수도 경험했고 맨날 우리 여름만 되면 뉴스에서 보는 게 홍수 나는 얘기고 뭐 1년 44절 비 오고 특별히 여름 되면 뭐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걸 맨날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너무나 뭐 그냥 눈에 딱 그려지면서 아 그거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노아가 이걸 알았겠냐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지금 창세기 5장, 6장 이런 데서 노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만 돌아가 보시면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노아가 사는 이 시대에 이 환경은 비가 내리지 않는 환경이에요. 굉장히 이상하죠. 비라는 게 아직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직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온 땅에 나무들이며 식물들 어떻게 자랍니까? 여기 보니까 안개가 올라와서,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온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물의 순환 체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 햇볕이 강렬해요. 그 강렬한 햇빛에 의해서 이 육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수분이 어디서 증발되냐면 지구의 70% 이상을 덮고 있는 바다 쪽에서 이 수분이 다 증발을 하는 것입니다. 수분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그것이 먹구름이 되면서 구름이 무거워지면서 그것이 비나 눈이 돼서 땅에 내리고 그것이 지하수로 스며들고 지하수 스며들었던 그것이 어딘가에서 샘물로 터져나오고 또 나무가 이렇게 품고 있던 그런 물들이 쫄쫄쫄쫄 흘러서 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그 강이 다시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에서 다시 증발되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순환되는 이 체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노아 때에는 이런 게 없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궁창위의 물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지구를 덮고 있는 궁창위의 물층 이거를 안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궁창위의 물층이 지구를 덮고 있었던 그 물층도 그것도 궁창위의 물층이라고 믿는데 그것이 홍수로 인해서 다 쏟아진 거죠. 40일간의 홍수로 인해서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홍수가 나기 전에는 궁창위의 물층이 전 지구를 비닐하우스처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열대 기후, 그러니까 극지방이든 적도지방이든 아열대 기후가 거의 1년 내내 유지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안개가 피어서 이 지면을 적셔요. 여러분 안개는 언제 발생하죠? 바람이 없어야 안개가 발생합니다. 바람이 이게 굉장히 이게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구가 이렇게 태풍이 불고 이 뭐 사이클론이면 뭐 이런 게 왜 생기죠? 한쪽이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면 그러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거기를 채우려고 다른 공기가 채워지면서 바람이 이동하면 그게 강한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뜨겁게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없는 날에 우리가 그 냇가에 나가보면은 이렇게 물 한 개 펴 있잖아요. 아, 성경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니까요. 예, 바람이 없으면 그러면은 안개가 잘 필 수 있고 바람은 왜 생기냐? 어느 한 지방에 국소적으로 태양이 강렬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게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기압차가 생기면서.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뭐냐? 노아는 비도 몰랐고 홍수도 몰랐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니, 비가 많이 와야 홍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비도 몰랐고 홍수도 모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40일 동안 4분도 아니고 40일 동안 내가 밤낮으로 내가 비라는 걸 내릴 거고 그래서 홍수가 일어날 거고 그 홍수가 쫄쫄쫄쫄 흐르는 그런 게 아니라 온 땅을 덮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 구절이 두려움으로 움직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직였다는 말씀은 순종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뭔가를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순종했으니까 그게 이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으면 움직일 필요가 없었겠죠. 에이, 하나님 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한 번도 제가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500년 살았어요. 5세기 살았다고요. 5세기. 하나님 저도 살 만큼 살았어요. 제 인생에 그런 건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 유명한 그 과학자들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 그런 거는 그런 건 지금 이 세상에선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대요. 그 하버드 나온 과학자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노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 눈으로 못 봤는데 눈으로 안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봐야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속성은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움직여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뭐냐면 방주를 예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예비함으로. 믿음은 말로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따라 취사선택하지 않았어요. 합리적이고 자기가 이해가 되는 것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다는 이 표현이 성막 지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막과 관련해서 그 나올 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만들었더라. 그 얘기가 굉장히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에 따라 만들었더라. 이렇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창세기 7장 5절에도 보니까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독자들이 6장 22절에서 이 이야기를 간과하고 넘어갔을까봐 하나님께서 7장 5절에 친절하게 똑같은 표현을 다시 한번 써주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예. 성경은 행위 없는 믿음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또 26절에서 예. 행위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이 행동으로, 행위로 그게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 저 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믿어요. 40일 동안 이 비라는 것이 내릴 거고요. 전 본 적은 없지만 그거 다 비라는 것이 40일 밤낮으로 내릴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홍수가 생길 건 맞고요. 그래서 이 온 땅이 물에 잠길 거 맞습니다. 저 다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건 믿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살아남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방주를 만드는 그 행위를 해야만 노아가 정말로 믿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사람들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굉장히 희한한 책이에요. 그런 것도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한번 가보시죠. 노아 방주 짓고 있는 동안 사람들 뭐 했을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지었겠죠. 계속해서 짓다가 마침내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다 이랬습니다. 방주 짓는 내내 사람들 뭐 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장가가고 시집 가고 성에 환장해서 미쳐 돌아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인간들만 이랬냐?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인간들만 이랬냐? 아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사들은 그동안 뭐했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으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영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 영들이 누구냐? 이 영들이 누구냐 할 때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번 곧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람일까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게 조금 불분명했었는데요. 요번에 보면서 좀 저도 확신하게 됐는데요. 이게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그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여덟 명이라? 아, 여기 여덟 혼이라고 표현하네요. 자, 사람에 대해서는 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울. 성경에서 그날에 삼천 혼이 교회에 더해지더라. 이런 식으로 범죄하는 혼, 그 혼은 죽으리라. 인간 자체를 일컬어서 혼이라고 주로 표현합니다. 인간을 영이라고, 그 영을 내가 멸하리라. 이런 식으로 인간을 일컬어서 영이라고 표현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은 구원 얻을 성도들을 섬기는 영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감옥에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그러니까 노아 계속 방주 짓고 있는데 아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범죄한 천사들도 뭘 했냐? 그 방주를 예비하는 그 동안 계속해서 뭐 했어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땅에서 하던 짓을 계속 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 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죄를 지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어떤 문맥이냐면 노아의 홍수 때와 관련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 뒷구절에 보니까. 그렇죠? 노아의 홍수와 관련해서 지금 죄를 지은 천사들 얘기를 꺼내신 거고 그들을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 했는데 이게 아까 이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감옥에 있는 영들이란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영들. 그렇죠? 이들이 죄를 지은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천사들이다. 자, 유다서 6절에 가보시면, 유다서 6절에 보시면, 이 천사들이 누구냐?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으니. 자, 이거 아까 베드로후서 2장 4절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들이 지금 그 이후로, 노아의 대홍수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심판 때까지 갇혀 있는데 이들은 미리 갇혀 있는 거예요. 미리 갇혀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죄가 중요한 거죠. 이들은 갇혀 있는데 이들은 뭐냐? 천사들인데 어떤 천사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거처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과 관련해서 천사를 언급하실 때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자, 천사 여기 봐, 천사는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는데잖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면 천사처럼 되는데 그 천사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는 그것을 누구와 비유했냐면 여기 지금 천사와 비유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천사는 지금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천사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거처를 떠나지 않고 자기의 처음 신분을 지키고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아요. 그들은 성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땅에 내려왔고 천사가 내려올 때는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천사가 있었죠.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예, 남성의 형태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 소돔으로 갔던 그 천사를, 그게 이제 남성 형태였는데 소돔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늙은이나 애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나와가지고 그 천사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하리라, 이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7절에 보시면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을 음행해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 같으니라. 그래서 이 천사들을 낯선 육체다, 스트레인지 플래시다. 이건 사람들의 몸하고는 다른 몸이다. 그 정도까지는 알아봤던 것입니다. 이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 추구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인간이나 범죄한 천사들이나 계속해서 자기들의 이 죄의 분량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노아는 움직여서, 그렇죠? 두려움으로 움직여서 방주를 예비했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을 구원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의미는 육체적 생명을 보존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로부터 생명을 보존시켰다는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구원 얘기만 나오면 전부 이거를 혼의 구원으로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쓸 때 물리적인 어떤 상황, 육체적인 어떤 상황 또는 그 환경 이런 데서 이렇게 좀 건짐을 받은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출이라고도 얘기하고 구원이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그런 것은 이제 혼의 구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 그러니까 물리적인 구원이 있고 영적인 구원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가 자기의 집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든 식구들을 다 천국 가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건 모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경우에 아버지에게 범죄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홍수 직전에 그 사람들에게서 배웠던 그 행습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구원이라는 게 그 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기서는 분명하게 그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식구들의 나머지 식구들의 혼의 구원 여부는 개별적인 것이고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들의 관계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노아는 자기만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이 대홍수 심판으로부터 가족들도 이렇게 구원하게 살아남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고요. 예. 이런 예가 이제 성경에 보면 라합, 고넬료, 빌립보 간수 이런 사람들의 예를 보면 요 사람들로 인해서 나머지 가족들도 다 이렇게 구출을 받는 그 상황에서 면제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뭐였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을 정죄했다. 자, 그 앞에 그런 모든 행위로 인해서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정죄했다. 이 세상을 정죄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노아가 세상을 보면서 이 망할 세상아 뭐 이러면서 다 죽을지어다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가? 예,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를 의의 선포자 이렇게 불러요. 의의 선포자. 그러니까 의의를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마 방주 짓는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로도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중요한 얘기를 일단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은 둘째치고라도 자기와 가까운 친척들에게는 얘기 안 했겠어요? 사실 이 의로운 이 노아가 자기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선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정죄했다는 지금 이 표현대로 뭐 너희들은 이제부터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을 거다. 하하 고소하다. 그런 식의 정죄는 아닌 것이고 다만 그럼 뭐냐.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것 자체가 이걸 믿지 않고 방종한 세상과는 대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정죄했다는 말의 이제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반응했고 세상은 불신으로 반응했다. 같은 메시지에 대한 상반된 반응이 세상을 정죄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세상을 그렇게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표현을 대하실 때 슬쩍 지나가셨으면 그건 성경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가 아직 분별이 안 되는 분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성경에서 지금 사람의 구원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구원 얻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게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는 이것을 노아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누가 또 가지고 있었냐? 그 이전에 아벨이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에녹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것을 노아가 상속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노아가 이것을 상속한 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보다 거의 350년이 앞선 시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의 대표자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 이전에도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계속해서 상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벨이고, 에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이제 라멕이라 그랬습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참 죄악된 험난한 세상에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정죄를 받고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고통의 소산을 지금 먹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서 사람을 또 위로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이 아들을 낳고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위로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위로. 이제 그게 히브리어로 위로인데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노아예요, 발음이. 자, 그런데 이 아버지 라멕은 실제로 노아를 통해서 위로를 좀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만약에 이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대홍수 때 돌아가셨다. 성경에선 지금 분명히 노아와 여덟 식구만 지금 방주에 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대에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7세대, 8세대가 지금 같이 살아요.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아버지 라멕도 지금 이 대홍수 때 돌아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허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허망하시지 않도록 감사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라멕은 돌아가십니다. 연도를 제가 딱 계산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777세에 라멕이 돌아가시는데, 그게 대홍수 5년 전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아버지는 그렇고 노아의 할아버지는 그럼 어떠셨을까? 노아 할아버지가 무드셀라라 그랬습니다. 무드셀라는 그러면은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셨을까요? 아니에요.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분이 죽어야 그게 온다는 거였어요. 이분이 죽어야 심판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심판을 안 당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홍수가 나는 그 해에 무드셀라가 돌아가시지만 홍수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쭉쭉쭉쭉 증조할아버지는 어떠셨을까요? 증조할아버지 누구라 그랬죠? 에녹이죠? 에녹 할아버지 일찌감치 휴거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담에 이르기까지 쭉쭉쭉쭉 이분들은 다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연도 계산해보면 노아의 대홍수 때는 이미 그 이 노아의 조상들은 일단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조상들은 다 돌아가신 상태예요. 네.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마도 이 경건한 이 노아로 인해서 많은 시간 동안 이제 노아가 500살 살 때까지 또는 500년 이상 600살 거의 살 때까지 그 순간까지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셨던 거니까 그때까지 아마 이 경건한 노아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영적인 위로를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아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자기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500년 인생 살면서 자기가 본 적도 없고 세상 과학자들에 의해서 입증된 적도 없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움직였고 실제로 방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었고 그리고 그 결과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가족들까지도 홍수로부터 지킬 수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일로서 노아는 악한 세상에 대해 정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노아는 그래서 마침내 성경에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상속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이 노아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들이신가요? 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당장 하늘로 불러 올리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리포트를 쓰실 때 평가하실 때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게 딱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상태이신가요? 노맨? 몰맨?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네. 아마 뭐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하게 아유, 좀 자신 없습니다. 주님. 이런 심정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듣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십시다. 하나님 저도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섰을 때 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박노차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삶을 평가해 주시고 그 믿음의 내용으로 알차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순간부터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찬송하지 않고 제가 바로 기도하겠습니다.